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늘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 한 기를 시험 발사했으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7년 실전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벗어나 수초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져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실패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레이더에 포착된 미사일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를 목표로 쏘아올린 게 아니라 첫 시험 발사인 만큼 발사 자체에 목적을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오늘 시리아 북부 지역에 난민 수용소 10여 곳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로 난민 5천여 명이 터키 국경 쪽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SIL 반군들은 수용소 주민들에게 ISIL이 장악한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당수 난민들은 터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난민이 터키군의 총에 맞았으며 나머지는 양국 간 주요 국경 통과소인 시리아 아자즈 인근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자즈 지역에는 이미 3만 명의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남중국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발리카탄 종료 행사에 참석한 뒤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영내 안보는 산소와도 같다며 산소가 충분하면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09년 아프가니스탄의 미 중앙정보국 CIA 기지에서 발생했던 자살폭탄 테러에 파키스탄 정보당국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미국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코스트주의 미군 전진기지에서는 당시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CIA 역사상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탈레반 사이에서 이중간첩으로 일해온 요르단 의사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제 공개된 미국 문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보당국과 무장조직 하카니가 모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서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파키스탄 정보관리가 CIA 기지에 공격 가능한 하카니 조직에 20만 달러를 제공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파키스탄이 아프간군과 해외군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하카니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다음 주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뉴욕주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경쟁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자격을 갖춘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판단력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 같은 근거로 클린턴 후보가 과거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월가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선거 진영이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은 자신을 두 번이나 상원의원으로 선출했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어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300km가량 떨어진 구마모토현 중심지에서 발생한 어제의 지진은 주민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쉬고 있는 늦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옥 19채가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갇힌 상태에서 수차례 여진이 계속돼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로 추정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그저 매초 지나니까는 그 물체가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진 걸 볼 때 그것은 이제 공격 폭발이 된 걸로 보인다. 그래서 실패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대북 방송과 휴대용 저장 장치가 보급되면서 이런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태양절인 오늘 새벽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또다시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새벽 5시 30분쯤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 한 기를 시험 발사했으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발사가 예상됐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7년 실전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벗어나 수초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져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의 설명입니다.
폭발은 이게 레이더로 보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나가면 이제 그 어떤 물체가 그 레이더 화면에 반짝이는 그 물체 하나 있을까 이제 레이더파를 쏴서 그 반사되어오는 그 물체 그게 그 몇 초 동안에는 쭉 이렇게 그 지역을 쏘았는데 반사되는 물체가 있었는데 그저 몇 초 지나니까는 그 물체가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진 걸 볼 때 그것은 이제 공중 폭발이 된 걸로 보인다. 그래서 실패했다.
한국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미사일이 발사된 지 수초 만에 사라졌으며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지만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다른 날도 아닌 태양절에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체제 자체의 어떤 실패에 대한 상징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타이밍이 태양절이라는 날짜를 잡아서 했다는 그게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한 건데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소련에서 가져온 거니까 이게 백발백중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실패한 거니까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실패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레이더에 포착된 미사일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를 목표로 쏘아올린 게 아니라 첫 시험 발사인 만큼 발사 자체에 목적을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시험 발사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을 예로 들며 SLBM의 사거리가 2,000km에 이르지만 당시 북한은 새로 개발한 SLBM이 물 밖으로 제대로 나가는지 여부만 시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SLBM 수중 사출 시험처럼 이번에도 무수단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를 사거리 테스트가 아닌 발사 시험 자체를 목표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는 하지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발사 자체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다음에는 좀 더 긴 사거리를 목표로 또다시 발사를 시도할 것이고 이번 발사가 실패했다고 해도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해 오는 5월 7차 당대회 이전에 또다시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아울러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이 무수단 미사일이 이란에서 한 차례 시험 발사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월 초 장거리 미사일, 3월 초 중단거리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으며 지난달 18일엔 노동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지만 한 발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일에 이어 다음 달 초 열리는 7차 당대회를 맞아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정황을 전략사령부가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북미 지역에 위협을 가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전략사령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확한 종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아마도 북한이 스스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대북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 균열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보다는 핵무장을 완성하기 위해 제갈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15일 새벽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를 이간하기 위해 벌인 도발로 분석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에 미사일 실험을 지시했었다고 상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렇게 굴하지 않고 계속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떤 의견 균열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김정은 치적쌓기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통해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15일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기념한 축포의 성격도 있지만 그보다는 4차 핵실험으로 강화된 북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갈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행동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또 다른 대북 제재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행동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북한이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위협 행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핵능력 완성에 초점을 맞춘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모든 미사일을 발사해라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 핵을 탑재하고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 이거를 대외에다 과시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북한의 이번 도발은 김 제1위원장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핵 능력을 높이고 미국 등 적대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평화협정 체결 등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노렸거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더 크게 작용한 도발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로 도발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틈새 카드라고 분석했습니다.
1차 제재 이행 보고서가 나오는 6월까지는 중국이 똑같이 동참을 하다가 그 이후에 만약에 대화 공세나 이런 쪽이 북한이 했을 때는 평화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와 제재의 경향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또 한 번 지금 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 할 말이 없게 돼요. 계속 제재를 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움직이니까 탄도미사일 능력을 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로 선택을 한 게 이제 무수단이고.
한편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리수용 외무상을 참석시키기로 해 이 자리에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우회적인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미 관리와 리 외무상관 회동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은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미군 북미 우주방어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담당 지휘관으로서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고튼이 북미 우주방어사령관은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 본토에 보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choose to assess that he does have that capability and I think it's the prudent course of action. It's what I think the American people would like.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 정권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신은 준비태세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고체 연료 추진 로켓 엔진 능력이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자신은 그런 최종 평가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see that test, that end-to-end test, but I'm not waiting for that end-to-end test on my assessment.
이런 평가에 따라 미군은 24시간 365일 내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고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또 고체 연료는 주입 시간이 긴 액체 연료와는 달리 즉시 발사가 가능해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은 이 때문에 최근에 고체 연료 추진 로켓 엔진의 연소 실험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공격 능력을 과시해왔습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이동식 탄도미사일은 아주 쉽게 감출 수 있고 탐지와 추적이 매우 힘들다면서 미군에도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ssess that it can range the homeland that I'm tasked to defend. And we're prepared to engage it for the area that we assess it to be able to reach.
고튼이 사령관은 하지만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이날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핵 탑재물을 미국 본토 많은 지역에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정권 생존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고 감지하지 않는 한 미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은 바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당국자들은 김정은이 예측하기 힘든 인물로 노련한 장성들의 조언을 제대로 듣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혹시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출석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방어 능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방어에 바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the system can provide fantastic coverage capability for not only our ally there, but our
사드가 동맹인 한국뿐 아니라 주한미군을 방어할 환상적인 범위의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맥기언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의 한국 배치가 두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춘과 현철혜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가, 리명수에게 인민군 차수 칭호가 수여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리명수는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과 인민보안부장을 지냈고 지난 2월 리영길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또 원수 칭호를 받은 김영춘과 현철에는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인 혁명 2세대 인물들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대에 선군혁명 전통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상징성을 권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인사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14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에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now is to not give them access to the hard currency, given their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금에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5년 미국이 북한의 거래은행인 마카오에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을 제재했을 당시에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안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도 이 같은 제재 방식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Because we know from defectors, including one that we talked to out of the missile program.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에 종사했던 탈북자와 면담한 결과 BDA 제재 당시 북한은 회전기 등 미사일 부품을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를 통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측근들에게 돈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은 물론 UN에서도 북한의 돈줄을 끊는 제재가 채택됐고 중국도 제재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주 제안자로 참여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지난 2월 18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발효됐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이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법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 선박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계속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과거 군사거래 의심을 받던 이란과 소말리아 항구 등에도 자유롭게 입항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유엔 결의에 따른 화물 검색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여전히 중국이었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4일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 해외 항구에 입항한 기록이 있는 북한 선박은 모두 73척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면서 유엔 회원국 입항이 전면 금지된 북한 원양 해운회사 소속 선박 27척은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지만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국적의 선박들은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 약 85%에 해당하는 62척의 선박이 난샨과 대련, 텐진, 단둥항 등 중국의 항구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드나들었습니다. 또 6척은 블라디보스톡 항구 등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남은 5척의 선박은 한 척을 제외한 4척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기착했습니다. 1100톤급 선박인 데니즈호는 지난달 27일 이란의 부시에르 항구에 약 8일간 정박한 뒤 이틀 뒤인 6일 부시에르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거리에 위치한 톰박항으로 이동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또 R2만호는 지난달 3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다 항구에 도착해 약 나흘을 기착한 뒤 12일에는 소말리아의 버베라 항에서 하루를 머물고 떠난 뒤 현재는 레이더망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1200톤급 선박 바산트호는 지난달 17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고 일반 화물선인 예크타호는 지난 11일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두바이 항구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6일 이라크 알파우 항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들른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과거 북한과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란과의 거래를 통해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지상실험에 사용될 밸브와 전기장치, 계측장치 등을 운반한 정황이 드러났었고, 지난 1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선박이 중국을 거쳐 이란과 다른 지역으로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밀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소말리아 등 국가들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리아로 무기를 운송하던 북한 항공기가 이라크 영공을 통과한다는 의혹 때문에 이라크 정부가 북한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 불허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채택된 새 대북결의는 북한 원양해운회사 소속 선박 27척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BOA는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인 야크타호에 대한 검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외교부와 외교부의 두바이 사무소 등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제재 대상 외의 북한 선박 역시 철저히 검색해야 하지만 그 전에 아예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동에서 최근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05에 명시된 회원국들의 의무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북한 선박 4척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이란과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소말리아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한 데 대해 묻는 BOA의 질문에 모든 나라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 그리고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선박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대북결의 2705를 통해 북한 선박 27척에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으로 반입 반출되는 화물은 무조건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이번 지침은 제재 대상 27척 외에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막아야 한다는 한층 강화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관리는 또 세계 각국의 북한 선박 검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705 18항에 따라 회원국들은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을 검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부과한 것은 기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이미 알려진 시도를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특히 BOA가 국무부에 문제를 제기한 북한 선박 예크타호를 직접 거론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예크타와 같은 북한 선적 선박들을 철저히 검색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예크타호는 지난 6일 이라크 항구에 입항해 약 사흘간 정박한 뒤 다시 항해에 나서 11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 선박에 대한 검색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이런 검색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의 북한 선박들의 입항을 아예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북한 당국은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4일 서울발로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한 다양한 단체들의 노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먼저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전략센터가 운영하는 한 언론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한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60여 명에게 언론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수강생 중에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려는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탈북자들은 상당수가 대북 방송국에서 일하거나 한국 내 매체에 북한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강철한 대표는 북한 전략센터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라디오 400대,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4000개, 그리고 알판 4만여 개를 북한에 보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 프로그램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 정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오랫동안 이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하지만 대북 방송이 늘고 휴대용 저장장치가 보급되면서 이런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렇게 전해지는 정보 가운데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속극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생긴 변화로 북한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현상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링크의 박석일 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탈북자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연속극이나 방송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과 정부 사이의 연계가 약해졌다면서 많은 탈북자가 외부 정보를 통해 바깥 세계에 눈을 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보가 들어가는 통로로는 북중 국경에서 인편으로 몰래 유입되는 USB나 알판, 외부와 통화가 가능한 손전화 등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각종 선전물과 민간 대북방송, 그리고 군이 운영하는 대북확성기도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정보 유입을 위해 기존 방식 외에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김현호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제문제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드론, 즉 무인기를 이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그 한국이나 뭐 그 밖에 다른 나라의 그 영화, 대중 가요, 드라마 이런 거를 USB에 담아서 북한으로 꾸준히 보내는 작업들을 민간 단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죠. 인편으로 보내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대량으로 보내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무인기를 이용하는 건데
무인기를 활용해 그동안 해왔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좀 더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게 하자는 겁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활동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북 방송과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비영리 조직인 미국의 민주주의 진흥재단이 지난해 200만 달러 상당의 돈을 대북 관련 사업에 지원했다면서 한국 내 대북 방송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 등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대북 방송 외에 영국 BBC 방송도 대북 방송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민간 대북 방송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한 대표는 자신의 언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북한에 있을 때 외부 매체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탈북 대학생 두 명이 호주 시드니에서 영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비는 물론 생활비 전액이 제공됩니다. 앞으로 탈북 대학생 3명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대학생들이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13일 시작됐습니다. 호주 외교부와 한국통일부, 시드니 공과대학, 한국과 호주 간 상호 교류를 위한 민간재단인 호안재단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서울에 정착한 탈북 대학생 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 글로리아와 제니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 대학생들은 앞으로 30주 동안 시드니 공과대학 부설 영어 교육기관인 UTS 인서치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학비는 물론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이 제공됩니다. 1인당 지원 비용은 약 3만 8천 달러로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비용의 3분의 1은 한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호주 정부와 시드니 공대 측이 각각 부담합니다. 호주에서 탈북 대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가 전액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드니 공과대학 웹사이트에 따르면 UTS 인서치의 알렉스 머피 이사는 13일 열린 기념식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탈북 대학생뿐 아니라 탈북 대학생들이 교류하는 다른 학생들의 삶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이사는 또 시드니 한인사회가 이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6년이 지난 글로리아 씨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3년 전 탈북한 제니 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이 커졌다며 이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UTS 인서치는 지난 2년 동안 한 해 2명의 탈북 대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학비만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29일 호주 외교부와 한국 통일부, 시드니 공과대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학비 외에 왕복 항공권과 시드니 숙박비와 생활비까지 전액 제공하고 대상 인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안에 3명의 탈북 대학생들이 더 선발돼 시드니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국 정부도 탈북 대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외교장관 관저의 이름을 딴 쉐브닝 장학금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래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1년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별도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세혁 씨 등 3명의 탈북자가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5-2016 장학생의 탈북자 이성주 씨가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탈북 대학생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웨스트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서 5개월간 영어 연수를 받고 길게는 1년 동안 미국 정부나 기업에서 수습사원 생활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훨씬 강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이상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가 최근에 2016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병력 규모와 무기 수준에서부터 경제와 지리 등 쉬운 게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전 세계 126개 나라를 평가한 결과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1위, 북한은 26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0에서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력한 이 단체의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0.2824, 북한은 0.4442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 통계를 보면 병력 규모에서 북한은 실전 병력 70만 명, 예비 병력 450만 명, 한국은 실전 병력 62만 5천 명, 예비군 29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평시 병력이 한국 63만 명, 북한은 120만 명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GFP 보고서는 또 군용기 규모에서 한국이 1451대로 944대를 보유한 북한보다 500대 정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재래식 무기 규모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가령 북한은 탱크 보유수가 4200대로 2380대인 한국보다 2배가량 많았고 다연장 로켓도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단순한 무기 규모가 아니라 무기의 다양성과 화력, 현대화 수준을 다각도로 검토해 군사력을 평가했다고 밝혀 한국의 무기 수준이 낡은 북한에 비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한국이 연 332억 달러로 72억 달러로 추산된 북한보다 5배 많았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등 여러 기관의 보고서를 참조해 통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는 평가에 직접 적용하진 않았지만 보유국에 대해서는 후에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줬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군사력 지수 0.0897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2위는 0.0964를 기록한 러시아였고 이어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일본, 터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휘발유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운수회사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휘발유 표를 비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AP통신은 14일 평양발 보도에서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3월에 14%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평양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연초까지 가격 변화가 없다가 2월에 소폭 내린 후 3월에 급등해서 이달 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북한에서는 주유소에 가기 전에 먼저 휘발유표를 사야 하고 판매 단위도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5kg짜리 휘발유표 가격이 약 12달러로 2월보다 2달러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의 공식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80원이지만 실제로 이 가격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 더 강력한 국제제재에 직면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며 북한의 초기 시장 경제 속에서 증가하던 사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더 많은 차량이 운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결과일 수 있고 환율 변화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는 더 많은 연료가 군사 목적이나 건설과 개발 사업에 투입되고 있을 가능성이나 다음 달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용차에만 휘발유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으로부터의 휘발유 수입이 불안정해질 경우 등 제재의 영향에 따른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앞으로도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우려 때문에 평양의 일부 운수회사들은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휘발유표를 비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남북 친목 모임이 탈북한 지 1년이 채 안 된 탈북민들을 초청해 증언을 듣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차 36번째 이야기 남북 문화 차이 탈북민에게 듣는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탈북민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일명 세조위의 통일열차 회원들이 직접 만나는 모임이 이제 36번째를 맞았는데요. 36번째 모임은 남북 문화의 차이 탈북민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탈북한 지 1년 미만의 탈북민들에게 한국 사회의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세조위의 신민여 대표입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7번 정도에 저희가 이제 외부 바깥 행사를 하는데 올해 이제 첫 행사로 요즘에 이제 남북 관계도 경색이 되고 또 김정은 시대가 오면서 북한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난의 행군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분들은 오신 지 1년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장마당 사정이나 북한 사회는 어떤 건가 저희가 좀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듣기로 했고요.
딱딱한 정치 이야기가 아닌 일상의 가벼운 이야기와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요즘 같은 꽃놀이 기간, 북한의 봄맞이 모습은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순혜 씨의 증언입니다.
북한에서 봄이라고 하면 봄이 시작을 김정일 탄생일 2월 16일 봄이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이 탄생일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을 기본 봄이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 개인들 일반 시민들은 범이라면 범이 되게 면 이렇게 직원에서는 그 자기 심어먹을 식량을 그 심기에서 그 밭이 심을 준비를 하고 그런 국가적으로는 대안들 행사를 하고 이렇게 범점이나 범맞이를 하는데 여기처럼 뭐 범이라고 해서 꽃 구경 가는 이런 점 뭐 주변에 뭐 꽃을 가꾸고 길거리에 꽃밭을 가꾸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4월 6일이면 식수절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그런 건 있어요.
탈북 시기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다양한 경험담과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탈북한 지 14년 된 김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10수년 전에는 3월이나 4월은 군사월 위생월간이었죠. 파리 잡고 뭐 화장실 쓰레기 치고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고 꽃구경을 했던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한국에 오니까 우선 꽃이 많아서 꽃구경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꽃구경을 할 수가 있고 이래저래 꽃이 우리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서 좋고
최근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김미령 씨입니다.
그 고난의 행군 옛날에 그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행군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진짜 그 오직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그 했던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시각에 와서 이 오늘이 고난의 행군은 그 말하자면은 좀 정치적 색채를 띤 그런 행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탈북도 많이 하고 뭐 상공을 통해서 여러 그 각양각색의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뭐 여러 군데를 이제 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있고 이제 그 고난 행군식이 뭐 힘들다 보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눈들이 다 튀운 거예요 이제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 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북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하시는 거하고 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예 국경연선 쪽은 조금 아직은 그렇게까지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 내륙 쪽에는 저희는 본가가 내륙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고난행군이 다 겪어본 사람도 어떻게 겪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처절하게 겪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통일열차에서는 북한과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장기자랑이라든지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원들의 이야기들과 통일에 대한 소망을 엮은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열차는 앞으로도 통일을 향해 계속 달려나가게 될 텐데요. 통일열차 회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통일이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열차를 타고 평양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역장이 다 있거든요. 모임 자체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리더로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자각을 주는 것이고 다음 중요한 거는 다시 생각하고 고향도 생각하고 오늘날 나를 놓고 자 시련이라 할까?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뭔가 새로운 거 자꾸 여기서 얻어가니까 좋은 거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새터미 좋은 국적 다 오잖아요. 뭔가 집이 온 느낌.
앞으로 저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북한에 가서 리더로서의 그거를 원만히 이제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얼마든지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3만 명이잖아요. 지금 3만 명인 것만큼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통일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바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이런 시간이고요. 사실 요새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윤중로 다녀오셨나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외교청사가 오늘 각의에 보고됐고 한국 정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첫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독도 영유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한일 양국의 똑같은 주장과 반박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외교 백서에 해당하는 2016년 외교 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되풀이했다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오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포털 사이트 일본어에 이어서 영문으로 개설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반발과 항의를 무색해했습니다.
이 일본 외교청사에 실린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외교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지리적이라는 표현만 없는 것 빼고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똑같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오늘 오전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늘 독도 관련 행사와 규탄 대회가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5일 오늘까지를 독도 주간으로 정했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독도 교육을 한 것인데요. 지난달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이 통과된 데 대한 한국 교육부의 대책이었습니다. 교육 주간이 마무리되는 오늘 다시 일본 정부의 그 독도 영유권 주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독도의 행정 관할 구역인 경상북도에서는 또 한 번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의 외교 청사를 폐기하라는 주장인데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영토를 넘보는 것, 동북아시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소모적 냉전을 초래하는 위험한 망언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의 육류 섭취량은 아직 세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육류량,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의 양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집단으로 대표되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따라가려면 아직도 육류를 좀 더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 한국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극했습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치는 얼마고요? 한국 사람들의 육류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OECD 34개 회원국의 육류 소비량 평균은요, 국민 1인당 63.5kg입니다. 한국은 51.3kg이었고요. 전 세계의 평균은 32.3kg이라서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육류 섭취량은 좀 많은 편이지만 선진국인 그 OECD 회원국 평균을 보자면 한국은 아직도 20% 정도는 더 먹어야 선진국 평균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2000년 한국의 그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35.3kg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3kg이 되는 거 보니까 15년 사이에 16kg이나 늘었다는 건데 사상 처음 50kg이 넘었다라고 이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한국의 보도는 선진국 평균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닭고기와 쇠고기를 많이 먹는 선진국형 육류 소비와는 달리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한국형 육류 소비 비교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미국에서 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이른바 이 레드미트 그러니까 이 쇠고기 같은 것을 많이 먹긴 먹는데 그러면서도 또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서 닭고기를 찾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도 바로 그런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89.7kg을 먹고 있었는데요. 상당 부분이 닭고기와 쇠고기 소비가 많았습니다.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의 육류 소비 경향을 보아도 이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소고기를 많이 먹는 다른 그런 분석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GDP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것, 한국의 목표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경제성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서부터 이 선진국형 육류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농림식품부가 관련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 닭고기 등 이 흰색고기, 백색육 소비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국민 총소득 $27,970였습니다.
내일 4월 16일은 한국에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2주기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제주도를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또 일반인 승객 등 모두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바닷속으로 침몰된 사건입니다. 사고의 생존자는 172명, 사망자가 295명,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탑승자를 찾기 위한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대형 선박을 통째로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주부터 참사 2주기를 기억하자는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합동 분향소가 다시 차려진 경기도 안산에서 이 시각 이 안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 명동성당에서도 참사 2주기 추모 미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교육청 주관으로 세월호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 실천을 위한 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세월호 선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지난 12일 나왔습니다. 탈출 명령만 내렸어도 더 많은 승객이 살 수 있었는데 이 승객을 저버렸던 당시 선장의 행위는 살인 행위와 똑같은 것이라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 씨 무기 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는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탑승자들,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사상 초유의 선박 인양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월호 선체 밖으로 어떠한 것도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작업을 했었고요. 어제 14일부터 이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실어줄 부력 확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5월부터는 세월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6월 선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수중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고요. 늦어도 7월 안으로 이 온전한 형태의 세월호가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기를 지금 한국 사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는 히로시마 원폭투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